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다시 보시면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고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이 선한 일에 열심 내는 그런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에 열정을 낼 수 있는 것은 바른 교훈을 아는 데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교훈을 안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한 대로 하자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거나 진리를 배말하며 속이는 거짓 선생들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도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엉뚱한 말을 듣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바른 교훈에 합당한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부탁하기를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심지어 종들에게까지 바른 교훈을 가르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늙은 남자, 늙은 여자, 또 젊은 남자, 젊은 여자, 또 종들을 언급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무엇을 가르치고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하는 것을 쭉 나열해 놓은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 사람이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늙으면 늙은 대로, 젊으면 젊은 대로 자기 신분이 어떤지에 따라서 듣고 배워야 될 그런 은혜의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나이가 많이 든 늙은 남자, 늙은 여자들은 이미 듣고 배운 것이 많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듣고 배워야 돼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항상 듣고 배워야 될 것이 많다는 것을,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계속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이런 본문 읽으면서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치 진리가 밥과 같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미 다 듣고 나 알 만큼 안다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영적인 성장이 정체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 배워서 내가 알 만큼 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상당히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뭘 새로운 정보를 듣고 배운다기보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를 계속 연습하면서 좀 더 익숙해져 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식과 정보로 치면 그거는 뭐 한번 들으면 다 아는 거죠. 예를 들면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 갖는 것은 주일학교 아이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배우고 아는 내용으로 따지면 그거는 뭐 아주 단순한 요한복음 3장 16절만 읽고 암송하고 그걸 믿기만 해도 예수 믿고 구원 얻는 데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신앙생활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하거나 그거를 믿는 수준을 넘어서서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하며 살 거냐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삶의 시험이 계속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될 이유가 충분한 것이고 우리 인생에 숨을 쉬고 우리가 몸을 움직여서 해야 될 일이 많은 만큼 평생 동안 우리가 듣고 배우고 받아 누려야 될 은혜가 많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연세 많으신 어른들이 건강하려면 식사를 잘해야 되는 것처럼 오히려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더 오래되고 오히려 교회 생활이 더 익숙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더 겸손하고 겸비함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늙은 남자, 늙은 여자를 가르치는 것이 디도에게 맡겨진, 디도는 어떻게 보면 좀 젊은 이런 사역자였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자기보다 나이가 더 젊은 사람이지만 그런 젊은 영적 지도자에게서부터 배워야 될 것도 많이 있는 거죠. 그런 겸손함과 겸비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좀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 오늘 본문 2장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로 그리고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렇게 말해요. 늙은 남자, 늙은 여자를 가르치는 것은 디도가 해야 될 일인데요. 젊은 여자들을 가르치는 것은 늙은 여자들에게 맡겨야 될 일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도 디도가 젊은 남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초대교회는 당시 로마 제국의 문화를 엄청 많이 이렇게 개혁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여성들이 상당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못하는 일이 없을 정도로 보통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러지만 여자들이 교회에서 잠잠하라 곧 명령하는 이유는 잠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잠잠할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하실 때 남자들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것이 다 남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남녀 구분 없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남녀 구분 없이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남녀 구분 없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선한 삶을 살라고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여성들이 해야 될 일 또 할 수 있는 일이 아주 많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 당시에는 무슨 여성이 앞에 나서는 그런 문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좀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대적하는 자들이 비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혹은 사회에 지나친 무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성들에게 어느 정도의 절제를 요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여성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성들이 다양한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젊은 남자였던 디도가 젊은 여성들과 지나치게 밀접하거나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게 될 경우에는 비록 선한 일을 위해서랄지라도 이것이 여러 가지 좀 오해가 생길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디도에게 젊은 여자들을 가르치고 또 젊은 여자들을 이끄는 것은 늙은 여자들에게 맡기는 것이 더 낫다고 권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뭔가 무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또 무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고 뭔가 비방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또 대적하는 자들이 우리를 악하다 할 만한 것이 없도록 어느 정도 자신을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차근차근 읽어보면 늙은 남자나 늙은 여자나 또 젊은 남자나 젊은 여자나 이렇게 다 명령을 차근차근 읽어보면요. 여기에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이 거의 전부가 어떤 종교적인 활동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일상적인 삶에 대한 것인 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를테면 예배 잘 나오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오히려 일상적인 가족관계 속에서 혹은 어떻게 자신을 절제하며 살 거냐 하는 뭐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른 삶에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열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삶을 잘 정돈해서 차분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종이라도 할지라도 종들이라도 노예들이라도 노예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9절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종들에게도 성실하게 노예 생활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상전에 잘 순종해라. 거슬러 말하지 말아라. 뭔가 대항하려는 태도를 갖지 말고 그리고 훔치지 말아라. 주인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주인에게 이익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충성스럽게 일을 해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종들이 다 눈가림만 하고 주인의 눈밖에만 나지 않으려고 하고 종은 성실하게 할수록 오히려 더 고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종들에게 그 노예 생활을 더 충성스럽게 해가지고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노예인지 어떻게 하나님께 메인 인생인지를 나타내 보여라 이렇게 권면해요. 이게 얼마나 혁명적인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주인들이 노예에게 감동을 받아요. 노예 일을 성실하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노예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아주 성실한 노예가 된 거죠. 그러니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는 것을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고 그러면서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합당한 그런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 읽을 때 우리가 계속 이 본문에 강조되면서 반복되는 표현이 뭐냐면 신중하며라는 표현이 있어요. 2장 2절에도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하고라는 표현이 있고요. 2절에도 있고 5절에도 있어요. 신중하며 순전하며 하는 표현이 있고 또 6절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라는 표현이 있고 저 밑에 12절을 가도 12절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래서 디도서 2장에 신중함을 요구하는 것이 네 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어요. 신중하다. 다른 덕목들도 중요하지만 신중하다고 하는 것을 네 번이나 반복하는 이유는 이것이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신중하다고 하는 표현은요. 일종의 자기 관리가 되는 거예요. 일종의 그 자기 제어가 되는 거죠. 자기 제어가. 그래서 세상에는 뭐 답답한 일도 많고 우울한 일도 많고 화난 일도 많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감정에 매여서 그냥 무절제하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일 다 해야 되고 이런 거 아니고 자기 자신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스스로 제어가 되는 그런 덕목을 이 본문이 여러 번 강조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제어가 되어야 돼요. 너무 슬플 때도, 너무 화가 날 때도, 혹은 너무 기쁠 때도 내가 기쁜 거는 기쁘지만 어떤 남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어떤 덕이 될 거냐 하는 것을 우리 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뭐든지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자기 제어가 되는 셀프 컨트롤이 되는 그런 것을 이 본문이 신중함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11절에 읽었던 것처럼 얼마나 참 아름다운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시되 구원하시는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아이를 낳았는데 혼자 자라도록 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은혜로 거듭나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그 말씀으로 양육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이 될 때는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취해야 될 것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12절에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은 다 버려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취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여잡아야 될 것이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12절에서 버려야 될 것이 있고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 있고 13절에는 부여잡아야 될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거거든요.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우리 눈에서 눈물 닦아주시고 어떻게 우리 낮은 몸을 그리스도의 몸의 형체와 같이 영광스럽게 변하게 하실 거냐 하는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는 거죠. 우리가 버릴 것 버리고 취할 것 취하고 그리고 그 소망을 부여잡고 사는 그 모습이 선한 일에 열심내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은 11절이 말하는 것처럼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을 다 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은 12절대로 하자면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사는 그런데 그거를 억지로 마지 못해서가 아니고 열심을 가지고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지 우리가 그 은혜에 부응하면서 우리도 선한 일에 열심내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